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내 자신임에도 남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내가 있다. 나는 내 자신임에도 남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내가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식의 이해를 가지고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결국 이기적인 열매를 낳게 돼서 자기 자신만 힘든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기성이라는 것이 자유지를 지니고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의 기준을 확고히 붙들고 날마다 시간마다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도 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야곱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격은 안 좋고 태도는 안 좋고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살면 그 문제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는 모르다가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오고 자신의 자존감이 멸시를 당하는 순간 이제 괴물로 변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부잣집에 그 뭐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아기 때는 애들이 뭐 잘 따르고 그렇게 잘해서 그렇게 컸는데 이제 아이들도 나이를 먹고 뭐 기사님도 나이를 먹고 한 20년 지나고 나서 청년이 되고 뭐 어떤 사업에 들어가고 이러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너무 이 버르장머리 없이 마치 무슨 그 운전수를 자기 노예 부리듯이 막 그렇게 막 막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잣집 그냥 도련님의 그런 삶 속에 젖어들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한 인격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어떤 도구처럼 보였던 거고 평소에 몰랐다가 뭐 운전기사 되시는 분이 그 과거를 생각하고 그냥 예를 들면 잘못된 것을 충고해 주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제 사람이 확 돌아버리는 거죠. 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는 그런 훈련을 게을리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를 발견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피드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나에 대해서 겸손하게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블라인드 스폿을 좀 건전하고 진실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족이 먼저 그래야 되고 특히 이제 교회와 이런 데는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상담을 배우다 보면 자기 인식을 위해 사용하는 그 이제 조화리 윈도우라는 그런 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식할 때 내 자신을 보는 시선과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시선과 남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잘 참고해 보면 내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그 일반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나는 모르는데 남이 나를 보는 마치 내 뒤통수를 내가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남은 보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에 대한 것도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의 부분 무의식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자꾸 듣고 알아가야 되고 또는 내가 내 스스로를 오픈하고 내 개방을 통해서 남이 모르는 나를 알림으로 인해서 이런 발견이 공유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 무의식의 세계.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는 어떤 가치관들이 그 무의식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나도 생각지도 못한데 반사신경처럼 튀어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 어떻게 드러나게 돼서 결국에는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듣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것. 그래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셀 속에서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누구를 만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사람들의 특성상 아무나 만나서 막 자기를 막 오픈하고 뭐 자신에 대해 피드백을 이렇게 막 듣는 거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오픈하고 나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 신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관계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와 셀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현재 우리 시대를 볼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보다는 셀이라는 이 영적인 가정, 나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같이 부모와 같이 함께 걷고자 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은 그렇게 이제 그 셀에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생명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영적인 자녀로 대하면서 셀이라는 영적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피드백을 나누고 듣고 자기를 개방하고 하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돼요. 이런 피드백과 자기 개방이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하겠죠. 또 그런 가정이 결국 교회 와서도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 볼 때 이기적인 경우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신 스스로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스폿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않는 거죠. 일단 다른 사람들만 보고 알려줄 수 있는 거에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 뒤통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안 듣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제일 자기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하는 게 결국 이 표를 볼 때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 지금 설명한 조아리 윈도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 볼 수 있는 블라인드 스폿이 나에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사람에게든 자신 스스로 절대 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배워가야죠. 그래야 이 부분은 내 스스로 노력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런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신중하게 그런 모임을 찾게 되는 거죠. 아마도 친구들 중에서도 뭐 친한 친구야라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닐까요? 자신을 편안하게 개방하고 또한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라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바로 이런 자기 개방과 피드백이 가능한 공간들, 그런 가까운 관계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소중히 여겨요.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뭐 동회가 됐든 뭐 어디든 간에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인간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인간들을 이런 관계 속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눈을 그냥 사방팔방 다 볼 수 있게 360도 보는 360도 카메라처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사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상처도 받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우리가 더 건강한 인간으로 자라갈 수 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간과 관계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만드신 가정, 교회, 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런 관계를 찾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잖아요. 전부 자기 가치나 세상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야곱처럼. 자칫 그런 사람들과 자기 개방하고 피드백을 나누고 이러다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완전히 세속과 세상의 길로 가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친구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그 방향이 달라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요즘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이성 간의 사귐을 가지는 기회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요즘 세상 문화 속에서 이성 관계의 개념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성관계가 가능한 그런 식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사귀려고 하면 늘 이게 부딪히는 거죠. 나는 이게 아닌데 이 선을 막 넘어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런 관계에서 스톱할 수 있는 거, 세이 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요 사실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귀려고 하는 거,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선을 넘어올 때, 이건 아닌데라고 느끼는 거예요. 건강한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넘어오는 선에 대해서 say no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죠. 모태솔로니, 뭐, 쟤 좀 이상하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에요. 가나안, 이집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롯의 그 딸들이 바로 이런 선에서 혼돈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이상해. 왜 안 돼? 우리가 사귀는데 왜 섹스가 안 돼? 왜 우리가 이게 안 돼? 이런 식으로 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선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로 계속해서 제대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런 음란한 이 사회 문화 또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그 친구들의 그런 문화 그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 마치 자칫 잘못하면 바보라고 생각이 들고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인 것처럼 패배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무너져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벽이 무너져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음란하게 보는 죄를 행해야만 마치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이성관의 관계 속에서 점점점 그 음란한 그 성적인 것들을 자꾸 조금씩 시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너도 뭐 나도 다 같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아니라 지저분하게 섞여진 자가 돼서 이제 점점점 생각이 피폐해지고 삶이 점점점 자꾸 이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둘이 결혼하기 전에 뭐 요즘 뭐 살아보면서 속궁합도 뭐 봐야 된다. 이런 무슨 바보 같은 소리들 합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전부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어 살고 있는 롯의 딸들 아들과 같은 그런 말로서 하나님이 경계하고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의 문화, 이집트의 문화, 세속의 문화에 깊이 빠진 자들이 결국은 섹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욕정을 풀고자 하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가 속궁합이니 어쩌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거든요. 가정 안에 이 성적인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지켜가야 되고 구별되게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더 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로가 서로를 좀 심하게 말하면 뭐 걸레처럼 쓰레기처럼 보게 되는 거죠.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이미 다 서로 동거하다 살니까 이번에도 어떤 그 이 유튜브에서 뭘 보다 보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도 어떠냐 근데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 그냥 결혼식만 했다는 거는 인식이 드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동거를 했고 그렇게 그냥 다 그냥 살고 있다 보니까 참 그게 요즘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문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가지고 이게 아무치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식의 삶을 경계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엔 이렇게 자녀들에게 롯도 그러는 거예요.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경계 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딸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 문화에 젖어버렸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잠을 자는 이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기의 이기심에 알을 깨어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바른 기준을 주는 공동체, 함께 정말 이 속을 나누고 바른 길을 격려받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런 공동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셀들이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길을 걷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세겜에서 딸 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가니까 선을 넘어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또 거꾸로 세겜 족속들을 할례를 핑계로 그냥 집단으로 다 이 민족 청소를 해버리는 큰 사건이 그냥 터져버릴 때까지 남에게 귀를 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야곱이었죠. 야곱의 이기적인 태도가 선이 없는 태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바르게 듣질 못해요. 같은 교회 나오고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데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사탄을 만나고 욕심을 만나고 자기의 그런 욕정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블라인드 스폿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의식의 부분,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그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블라인드 스폿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이걸 들어야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야곱처럼 이기적이면 자기중심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중심과 폐부를 찌르고 있어도 나를 향해 외치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고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리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했어요. 그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음성이 있었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다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가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아멘. 그렇지 않으면 노멘. 못 놔줍니다. 못 갑니다. 이런 거죠. 심지어 그 말해주는 사람이 뭐 부모가 됐든 선생이 됐든 목사가 됐든 사장이 됐든 리더가 됐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욕하고 편가르고 분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고 해도 다 분열시켜버리고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면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파괴하는 짓을 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작은 오해들이 쌓여 분노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블라인드 스폿에 대해서 자꾸 귀를 열고 정직하게 듣고 상대방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서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블라인드 스폿에 대해서 우리는 의무적으로라도 들어야 돼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 그런 교회와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듣지 않으면 이기적이 되고 이기적인 삶을 고집하면 결국 자신을 비롯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삶을 살죠. 이기적인 삶을 살던 야곱은 자신의 10명의 자녀가 합심해서 자기를 속이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잖아요. 내가 낳고 키운 자녀들인데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부모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저도 만약에 우리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좋아하지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대부분 부모가 그래요. 왜 그래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속이는 일은 정말 큰 상처예요.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내가 세운데 이 아이가 나를 속인다?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런 부모의 마음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막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막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한통 속이면서 거짓말을 꾸미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야곱, 그 야곱에게 배운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야곱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전자전되고 자업자득이 된 거죠. 다 야곱의 이기적이고 그 사기꾼적인 삶을 그대로 담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로부터 시작된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결국 자녀들의 그 인생과 삶을 망치고 그 관계를 다 망쳐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야곱은 그래도 부모니까 말로는 분명히 바른 교육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떻게 돼? 말로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고 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태도를 보고, 행동을 보고, 그렇게 변화돼요. 우리 아이들이 0세부터 한 6세까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식적 교육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교육이라는 게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실 0세부터 6세가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인데 아이 인생의 인생관 그 정체성의 거의 80%가 거기서 형성되는 그 시기가 0에서 6세인데 그럼 어떻게 도대체 교육을 하느냐. 그게 뭐냐? 바로 부모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범된 삶을 통해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하게 한 건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그 배려죠.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뭐 열심히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이래서 세상의 이치를 알고 지식을 다 알아야만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부모가 뭐 중졸이든 고졸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그것을 보기만 해도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80% 이상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인 거죠. 어떤 부모든 내가 낳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그 방법이 부모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인 거죠. 똑같은 원리로 교회 안에서도 전도 같은 것도 그래요. 성도인 우리가 먼저 교회 속에서 또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며 행복을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행복해하고 정말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그게 전도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가게 하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래요. 성도와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비전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려야죠. 그래야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지체들이 이게 궁금하고 이 한 말씀의 가치와 비전이 참 소중하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 되고자 하고 그리고 함께 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식구가 되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바르게 행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기 전에는 한낱 그냥 종교적인 그냥 정보일 뿐이라는 거죠. 야곱의 이런 뼈아픈 삶의 고통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실한 공동체를 만나서 그곳에서 나를 보여주고 또한 나에 대해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래서 귀한 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기 바라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이 지체들과 자신의 그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함께 나누고 또한 저들로부터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나의 블라인드 스포트를 잘 듣고 자신을 발견해 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열방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함께 하는 이 식구, 지체, 동료들로부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지 아니면 계속 반복된 충고와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마음과 귀를 닫고 그냥 내 생각과 느낌만 고집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블라인드 스폿에 대해 마음과 귀를 닫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각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배까지 나와서 뭐 리더십까지 나와서 교회까지 나와서 마음을 닫고 그 귀를 닫고 있으면 결국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사탄이 주는 불평과 불만과 핑계와 변명들만 떠올라서 결국 야곱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당 안에서조차 이기적인 길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안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그 기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저절로 순항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주는 많은 반대와 감정적인 거부감과 수많은 변명과 핑계들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고자 아주 강력하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해도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행동, 그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속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전력을 다해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저들이 흘러가는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길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여러 현장 속에서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모든 것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듯이 함께하는 이들로부터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온전히 보게 하셨는데 그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느낌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가 되는 지체들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을 읽어가며 묵상하는 것에 마음과 귀를 막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면서도 내 스스로를 다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만나게 하신 동료나 지체들, 가족들을 통해 내가 보지 못하는 나에 대해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오픈하고 나에 대해 정직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임을 통해 온전하고 건강한 나로 자라가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 또한 듣고 정직하게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셀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있다는 것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많은 피드백을 듣고 귀를 열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